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세상 끝 작은 독서 모임. 프리다 슈베크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틸다와 클라라에게. 이 세상 최고의 독서 모임을 위하여. 1. 5월 29일 수요일. 트리샤 슬론이 기다란 우편함을 열어 오늘 온 우편물을 꺼낼 때만 해도 그 사이에 하얀 봉투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녀는 편지와 신문, 광고지더미를 겨드랑이에 단단히 끼우고 자그맣고 빨간 우편함 뚜껑을 내려 닫은 다음 문으로 향했다. 아직 5월인데도 샬럿츠빌은 대단히 더웠다. 초원의 풀은 노랗게 말랐고 밭에는 심하게 가뭄이 들어서 농장 주변 땅바닥은 길게 갈라져 갔다. 퍼트리샤는 하얀 대문 기둥에 손을 얹었다. 오늘 맥켄지 주니어 고등학교 사무실의 하루는 유난히 길고 힘들었다. 일단 아침부터 8학년의 성교육이 열리는 1교시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대는 것으로 시작했다. 퍼트리샤는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님을 곧바로 알아챘다. 데니스 로드가 손에 라이터를 들고서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하지만 교내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수칙상 피치 못하게 건물을 비워야 했다. 축구장으로 질서 정연하게 대피해야 하는 학생이 500명이나 되다니. 이건 너무나 좁은 문으로 성난 소떼를 몰아가는 것과 다름없이 난장판이 벌어질 일이었다. 퍼트리샤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주물렀다. 그 사건 때문에 당연히 8학년 성교육 수업은 무산되었다. 물론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생물교사인 엘버레즈 선생님은 몹시 화를 냈다. 학생들이 성교육 강의의 첫 부분만을 들었을 뿐이었는데 수업이 중단되어 버려서 두 번째 부분인 생식기관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면 따르는 결과를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란다. 엘버레즈는 곧바로 성교육 수업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가르칠 걸 다 가르칠 수 있다나. 퍼트리샤는 엘버레즈에게 면도용 온수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본인의 행동을 먼저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대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8학년 수학 교사와 합의한 끝에 엘버레즈가 수학 수업에 30분을 받아 서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게 오전 10시였다. 한숨 돌리고 보니 밀린 오전 업무가 한가득이었다. 그러다 45분 후에 학생들이 교실로 사라져 운동장 바닥이 다시 보이게 되자 이젠 레이첼 모건이 코를 두 손가락으로 쥐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체육복 차림의 이 여학생은 걷어내린 무릎 양말 윗부분에 찰과상을 달고서 중얼거렸다.
슬라이딩 태클을 하다 이랬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때 퍼트리샤는 실무진의 물자 소비에 관해 이사들이 길게도 쓴 보고서를 읽느라 정신이 팔렸던지라 이렇게만 대답하고 말았다.
뭐라고?
그러자 레이첼이 막고 있던 손가락을 떼는 바람에 코피가 학교 문양과 인사말이 찍힌 깔개에 확 흩뿌려지고 말았다. 퍼트리샤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재빨리 풀어서 여학생이 코를 막은 다음 양호교사를 부르기로 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스카프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양호교사인 플레처 선생님은 연수 중이라 자리에 없어서 결국 퍼트리샤는 강제로 양호실에 들어가고 말았다. 한참 후에 그녀가 불쌍한 레이첼의 코에 탐폰 두 개를 꽂아준 다음 돌려보내자마자 점심시간 종이 울렸다.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
퍼트리샤는 이 집 식구인 커다란 레브라도 리트리버 베리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베리가 명랑한 기색으로 머리를 흔들자 퍼트리샤는 웃고 말았다. 베리가 없었다면 자신은 밀크리크 농장에서 혼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베리는 그녀의 경비견일 뿐만 아니라 외로울 때마다 함께 있어주는 동반자였다. 베리는 꼬리를 흔들면서 힘차게 펄짝펄짝 뛰는 걸음으로 퍼트리샤를 따라 베란다로 갔다. 그녀는 파랗게 칠한 그네 의자에 앉았다. 초원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상쾌하게 느끼면서 퍼트리샤는 우편물을 훑으며 작은 더미로 분류했다. 청구서 더미 하나, 농업지 최신호에 실린 인근마을 상점에서 보낸 광고물 더미가 하나, 그러다 남은 건 편지 한 통이었다. 작은 봉투 위에는 까만 잉크로 깔끔하게 쓰인 주소가 보였고 외국 우표가 붙어 있었다. 퍼트리샤는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뒤집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손편지를 받는 일이 드물었기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편지가 두 집 건너 사는 톰과 유니스의 것인데 잘못 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집에 교환학생을 받아들여서 지난 10년 동안 네덜란드며 프랑스,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 진짜 미국 고등학교의 생활은 어떤지 알아보러 두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애들에게 충분한 용돈을 줄 만한 돈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밀크리크 같은 시골에 보내는 걸까? 퍼트리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는 비어퐁이나 맥주병 돌리기 게임도 매우 교육적일 수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톰이나 유니스가 아니라 자신에게 온 것이 맞았다. 퍼트리샤는 하얀 봉투를 열어보려 했지만 봉투는 꼼꼼하게 붙어 있었다. 게다가 더위를 뚫고 집에 돌아왔던지라 지금 그녀는 목이 말랐다.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둔 유리병을 꺼내 아이스티 한 잔을 따른 다음 그참에 봉투를 자를 칼을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왔다. 건너편에 있는 빨간 헛간의 문이 열린 채로 바람에 흔들려 탕탕 소리를 냈다. 저 헛간도 다시 칠해야 하는데. 페인트색이 바랜 데다 여기저기 벗겨졌으니까. 하지만 퍼트리샤는 헛간을 신경 쓸 시간도 돈도 없었다. 피곤한 기분으로 그녀는 초원에 할일 없는 눈길을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농장 주변 풍경은 변함없었다. 초록색 담배나무가 바람결에 이파리를 휘날렸고 그 뒤로는 빛나는 밀 줄기 한가운데로 이웃집 곡물 저장소가 반짝였다. 파트리샤는 신문지로 부채질을 했다. 그녀의 보잘것없는 농장은 이웃집인 핸더슨 네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새 그녀는 조금씩 사업을 접어왔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는 대부분 팔렸고 소와 돼지는 전부 경매에 내놓았으며 직접 사용했던 몇 안 되는 농기구들은 중고라도 아직 쓸만했지만 건드리지도 않았다.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가축을 기르고 싶긴 했지만 혼자서는 가축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닭 몇 마리와 호박, 토마토, 콩을 심은 작은 밭뿐이었다. 가축의 소음과 냄새가 더는 없다는 게 퍽 쓸쓸했다. 파트리샤는 가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농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정말이지 여기에 머무를 생각은 없었지만 여동생인 메들린이 30여 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후로 자신은 그만 농장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그녀는 그네 의자의 목재 팔걸이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거기에 새겨진 M과 P 글자를 보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